17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22면에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에서 24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17절에서 35절까지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을 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고별설교입니다. 고별설교, 여러분들은 이것이 고별설교로 가슴에 다가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현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생명을 내걸고 이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3년 동안이나 자신들과 더불어서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그 에베소에서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이방신으로 가득 차있는 곳이었죠. 마술이 횡행하던 곳이 에베소였는데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질도 많이 받았겠죠. 이상한 신을 전파한다고 사람들이 놀리기도 하고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았을 텐데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그들이 받으면서 아 이것이 정말로 생명을 주는 복음이었구나.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왔구나. 그러한 목회자와 장로와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별설교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 자리이고 눈물이 있는 자리였겠습니까?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일을 하면서 쉬어야 될 낮에 11시에서 오후 4시 그 뜨거운 시간에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그때의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그곳에서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뻘뻘 흘려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함께 고생을 엄청 많이 했던 그러한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얼마나 그곳에 복음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던지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가서 병든 자 위에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는 이러한 역사까지 일어나고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에베소 사람들이 손수건을 보거나 앞치마를 보면 마술을 행하는 것을 흉내를 내고 그것을 생각을 했지만 사도 바울이 오고 난 이후부터는 마술이 아니라 이제 마술하는 것은 다 버렸죠. 책도 갖다 버리고 오히려 손수건을 보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앞치마만 보아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놓았던 것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요 다니고 있던 선교지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3년 이상을 그곳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이 지배소를 떠나게 되는 계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데메드리오 이 일당들이 데모를 일으켰습니다. 난리를, 대소란을 일으켰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여기에 더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에베소를 떠나기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세워서 교회를 맡겼습니다. 소요가 그치고 교회의 피해 상황이 다 확인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급하게 에베소를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석 달 동안 고린도에 가서 석 달을 머물러 있으면서 그곳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로마서를 그곳에서 기록을 하죠. 그리고 그 로마서를 그 로마에 있는 교회로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다가 밀레도에 들러서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아마 지금도 교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성령이 충만한지 이런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한번 확인을 하면서 그들을 불러서 고별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고별설교를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3년간 에베소에 있으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었고 그리고 깨끗하고 진실하게 사역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설교는 목회자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고 때로는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자신의 몸의 편안함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기록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은 참 끝맺음이 좋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을 어떻게 하고 잘하고 떠나느냐, 또 떠날 때에 정리를 어느 정도로 깨끗하게 하느냐, 이것을 사도 바울을 보면서 깊이 깨닫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떠날 때요, 서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아쉬워서 보내는 그러한 모습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한국 사람들은 한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갈 때에 다 뒤집어 엎고 가는 어떤 이런 모습들,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내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가 개척한 교회들에게서 구제금을 모았습니다. 구제금을 모아가지고 그 구제헌금을 유대 지역에 있는 기근, 그 기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7개 교회들에서 구제금을 받아가지고 그 구제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해주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사실 이 구제금을 받아가지고 가면요, 바울의 마음이 기뻐야죠.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의 마음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 그냥 만한 기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장,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의 마음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이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갈 때에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은 어젯밤에 주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예루살렘으로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도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 하면은 성령에 매여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령에 매여. 이 매여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이 또 성령의 지시가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그것이 가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황이라는 것이죠. 가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가기는 가야 되는데 이 내적인 압박감, 이런 내적인 압박감 같은 마음의 상태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매여라고 하는 이 표현을 쉽게 풀이를 하면 이렇습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성령의 강한 음성이 마음에 심한 부담감을 주어서 이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성령에 매여가지고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부담감을 많이 주어서 이 심한 부담감을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느낀 것은 우리들이 성도들이 가끔 느끼는 내면의 강한 부담감, 이 부담감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자꾸만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이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로마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사도 바울이 꼭 예루살렘을 거쳐서 다른 곳을 갔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이 헌금, 구제금도 다른 사람의 손에 들려서 보내면 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자꾸만 올라가라고 하는 부담감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로마서를 기록을 해서 로마 교회로 보냈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면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환영을 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써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어서 감사하고 이제 이곳에서도 당신이 만났던 그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에게 좀 전해주십시오. 얼마나 환대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하시는 그 부담감,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말씀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마음속에 부담으로 자꾸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바울은요, 그것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지금 배가 이 바람에 밀려가지고 순항하듯이 쭉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힘에 의해서 그 부담감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끌려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바울이 뭐 억지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닌데요. 순종을 하기는 하는데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부담감, 무엇인가 내 속에서 분명히 그곳에 가면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억지로 밀고 가는 듯한 그 부담감이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예 차라리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에 맞고 끌려 들어가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이런 부담감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끌고 가시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 마음속에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아마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습니다. 주의 뜻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인도를 해 가실 때도 있지만은 이 마음속에 갈등을 내재시키면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성령의 매여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성령의 매여, 헬라어로 토프뉴마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전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해놓았었냐면은 심령의 매임을 받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성경에서는 성령의 매여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이전 성경에서 말했던 심령의 매여, 이 심령의 매임을 받아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고 성령의 매여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두 가지가 다 번역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서 이 두 가지로 다 번역을 하고 있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마음에 엄청난 부담감이 가면 안 된다는, 안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주변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말을 듣는 사람들마다 각 성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 가면 안 됩니다. 투옥이 될 것입니다. 감옥에 갇힐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곳에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막 만류했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만류하는 말을요, 그냥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에 대해서 성령께서 그 형제들의 입을 통해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것만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그곳에 가면은 갇히겠구나. 그리고 환난을 당하겠구나. 아,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이 지금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바울의 마음을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부담감만 주셨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혼란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3자인 그 형제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23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의 음성으로 받은 것입니다. 근데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개를 놓고 보면요, 분명한 사실의 하나가 나오는데 바울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가야만 하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가면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정도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담감을 자꾸 주시고 사람들은 가면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그러고, 성령께서는 가라고 하시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는 가라, 네가 가라 자꾸만 부담감을 주시는데, 다른 형제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지 말라. 이게 서로가 맞지 않는 것 같죠. 그러면은 이 상반된 두 개가 다 성령의 음성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들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말씀, 가지 말라, 붙들고 있는 그것은요,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의 친분과 정 때문에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려고 하실 때 베드로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막았던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생각과 정에 이끌려서 약간 변개가 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러저러한 상황을 따져보고 정에 이끌려서 또 그 감정의 기복에 의해서 약간 하나님의 뜻이 섞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것은 자신의 마음 속에서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만 기록되어 있지 않은 하나님의 음성들에 대해서는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가령 선교사님들이 선교사가 파송을 받아서 갈 때에 하나님 제가 어느 나라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나라로 주님 제가 가면 좋겠습니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보다는 이 마음 속에서 갈등과 기도와 그리고 여러 가지를 보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을 잘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교사들의 파송을 받아서 나갈 때는 이런 과정을 다 거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을 할 때는 갈등을 해야 되고 고민을 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담감을 주시고 자꾸 밀어내시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일 잘 알 수 있는 것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내 마음 속에서 내게 자꾸만 말씀을 해주시는, 부담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친구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자들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와 같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서 끌려가는 그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편은 성령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은 그들이 마음의 정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았고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부담으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그하고 있는 죄도 늘상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음성에 쉽게 반응을 하기도 하고 친숙하게 잘 듣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으로 다가오죠. 우리 몸이 하기를 원하는 대로 음성을 들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혹하고 잘 넘어갑니다. 그 음성은요 너무나도 잘 들립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정욕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그하는 죄는 이 정욕대로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정욕은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그것을 정욕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사고 싶은 대로 사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말하고 싶은 대로 하고, 혈기 부리고 싶은 대로 부리는, 부려라 라고 우리 속에서 아주 친숙한 음성으로 들려주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그하고 있는 죄의 음성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제동을 거시죠. 그것이 바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절제하라. 이 절제의 부담감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렇게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속에서 육체의 소욕, 정욕을 말합니다. 그것이 막 일어났는데 이것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성령은 또 일어나서 이걸 대적을 하죠. 이것이 일어나는 장소가 우리의 속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는 사탄의 뜻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도 이 속에 있습니다. 이 둘이 이 속에서 막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성령의 음성을 붙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러한 것을 이미 다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 속에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을 이미 다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사도 바울 속에서 그 안에서 부담감으로 주고 계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흔들리지 않고 바로 24절과 같이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바울은 나는 그것 조금도 개의치 않는다. 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꼭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던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전에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를 거기에 기록을 해놓고 그의 심정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으면서 두꺼운 글씨로 제가 자막에 기록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예, 됐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곳에서 유대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서 너희가 힘을 합해서 좀 기도 좀 해다오, 그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부담감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사도 바울 마음에 불안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리라 예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에 불안감이 있었지만은 가는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담감이 있을 때 그걸 여러분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모르는 척해서는 안 됩니다. 가라고 하시는 성령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고난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했던 설교가 오늘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했던 바로 그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에 아주 강한 그 마음속의 결단과 슬픔, 아쉬움 이런 것들이 두고 떠나야만 되는 아쉬움 이런 것들이 그 설교 속에 묻어있는 것이죠. 성도들에게는 가끔 이와 같은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사람의 판단으로는 갈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막 밀어넣으실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심한 부담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때에 그것을 지워버리거나 모르는 척하면요 마음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리 고생스럽게 보여도 아무리 어려운 길이 내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뜻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있을 때는 그때는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가끔은요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질 때는 져야 됩니다.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 음성을 주십니다. 네가 짊어져라. 네가 희생을 해라. 네가 그 비난을 받아라. 참아라. 괜찮다. 내가 책임져 줄 거다. 그때 피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상급이고 그것이 하늘나라 기념책에 기록될 수 있을 아주 고귀한 일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라면 그 일이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와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의 성도라면 그래야 됩니다. 2만 번이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조지 밀러는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을 다섯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지 밀러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렇게 갈등하면서 분별을 해 나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나의 의사가 내 생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내 마음을, 내 욕심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 그럽니다. 내 마음 속에서 내가 내 욕심 하고 싶은 그걸 일단은 내려놓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고자 하시는 방향을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주변 상황을 고려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상황과 성령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내게 보여주시기를 위해서 간구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앞에 열가한대로 하나님께로 향한 기도를 하고 또 성경 말씀과 묵상을 하고 심사숙고해서 다 다르게 된 그 결론, 그 결론을 따라서 행할 때에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더 기도해보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진행을 한다. 이렇게 조지 뮬러가 이야기를 합니다. 조지 뮬러도 그러니까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그런 방식을 경험을 통해서 터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도 마음속에 결정을 내렸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기도를 해보고 평안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걸어가라고 하시는 그 길이구나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그 길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평안을 찾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를 주께서는 인도를 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매여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성령에 매여 때로는 갈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때로는 성령에 매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